동일한 은혜로 전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에게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관점과 시각이 있습니다. 그 관점과 시각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모습일 겁니다. 그 독특한 관점과 시각은 그냥 개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바라보고 그가 경험하고 그가 느끼는 모든 것들이 그 관점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마치 안경을 쓴 것과 같아서 빨간색 안경을 쓰면 모든 게 빨갛게 보이고 파란색 안경을 끼면 모든 게 파랗게 보이듯이 우리에게 주신 이 관점, 시각은 그렇게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보게 되는 모든 일들을 결정하게 됩니다. 3년 전에 저희는 구두두 수양관으로 수련회를 갔었습니다. 올해와 마찬가지로 그때에도 숙소 때문에 조금 고생을 했었는데 어떤 분들은 바깥에서 텐트를 치고 그렇게 잠을 잤고 또 어떤 분들은 숙소에서 잠을 주무시기도 했고 또 어떤 분들은 강당에서 잠을 주무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동일한 곳에서 잠을 주무셨는데 전혀 다른 반응이 나타나는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날 밤에 바깥에서는 굉장히 그 동물들이 큰 소리로 우러제끼고 막 소리를 질렀던 모양입니다.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근데 그 상황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 전혀 달랐습니다. 텐트에서 주무셨던 분의 이야기는 밤새도록 무서웠다. 혹시나 저 짐승들이 텐트를 덮치면 어떨까 싶은 마음으로 불안함으로 그렇게 밤을 지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소리를 들었던 어떤 분들은 야, 여기가 자연이구나. 참 평화롭구나. 도시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그런 자연의 소리를 들을 수 있구나 라고 하면서 평안하게 잠을 잤답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저처럼 눈을 감았다 떴더니 아침이더라.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랬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동일한 사건과 동일한 내용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두려움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평안한 모습으로, 어떤 분에게는 전혀 인식이 안 되는 그런 일로 그렇게 주어졌습니다. 셋 다가 맞을 수도 있고 셋 다가 틀릴 수도 있지요. 각자가 경험한 각자의 내용이 각자가 바라봤던 시각에 따라서 그렇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가 옳다라고 주장할 수도 없고 어느 하나가 틀렸다라고 그렇게 교정을 할 수도 없습니다. 인간의 시각, 즉 인간의 관점은 이렇게 자기의 주관성에 따라서 그렇게 결정이 됩니다. 어느 누구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객관적으로 자기가 보고 느낀 것들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가 요즘 한국의 사태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한 사안을 보고 완전히 극과 극이 되어서 서로 싸우고 있지요. 얻은 게 옳은지 얻은 게 그런지 아마 여러분들 나름대로는 마음에 생각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그것 역시 여러분들의 관점입니다. 어떤 정보가 여러분들에게 들어가서 그런 결론에 도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 역시 여러분들의 관점이라는 겁니다. 주관적인, 객관성을 띌 수 없는 관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너무 목소리 내서 얘기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남 얘기를 너무 몰아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그렇게 구하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왜곡되고 주관적인 관점으로 신앙생활하고 있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한 부류에게 하나님이 그 시각을 교정하는 일들이 등장을 합니다. 결국 성경에서는 결국 우리의 시각을 교정하여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꾸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심의 목적이고 그것이 곧 신앙이고 그것이 믿음입니다. 내 시각을, 내 생각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어 나가는 것. 얼만큼 강력하게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신앙에, 내 믿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느냐에 따라서 그것에 비례하여 우리의 신앙은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평가되게 됩니다. 내가 가진 열심, 내가 가진 고집, 내가 가진 마음의 의지,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각이 얼만큼 내 생각과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비례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 오늘 또 그런 모습으로 하나의 교정작업을 시작하는데 그 교정작업의 대상이 됐던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 죄송합니다. 14절이죠.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 가르침에 대해서 보인 반응은 비웃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비유를 통하여 가르치고 권면하고 깨닫게 했던 그 예수님을 향하여 바리새인들이 행한 행위는 비웃는 행위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여기 비웃었다라는 말은 비웃는다라는 말이지만 그 의미를 좀 더 분명하게 이야기하면 비난하고 조롱하고 비아냥거렸다라는 말입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들이 비아냥거린 듯이 반응을 보일 때 어떤 때입니까? 여러분들의 생각과 맞지 않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저건 틀린 건데 라고 생각할 때, 그때 여러분들은 피익 하고 웃으시죠. 또 그것이 정도가 지나치면 비난으로 바뀝니다.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혹은 내가 믿고 있는 내용에 도전적이고 강하게 접근해 올 때는 오히려 비난을 하면서 그렇지 않다라고 자기의 생각을 드러내게 되죠. 지금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진리를 선포하는 그 예수님을 향하여 그렇게 비난과 조소와 비아냥으로 비웃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가르침을 가르쳤길래 이 바리새인들은 그런 모습으로 반응을 했을까요? 그 가장 최근의 것이 불의한 청지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지난주에 나눴던 이야기인데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으로부터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이야기를 들어 그 청지기 자리에서 쫓겨나게 될 판이었습니다. 쫓겨나게 되면 이제 미래가 어두운 것 같아서 한 가지 꾀를 생각해내게 됩니다. 그 꾀가 뭡니까? 사람들을, 즉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불러 빚을 감해 주는 겁니다. 빚을 감해 주어서 그들로 좋은 관계를 맺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좋은 관계가 맺어지면 내가 이 직책을 잃어버렸을 때 그들이 나를 받아줄 거라는 거예요. 하나의 공모를 하는 거죠. 죄를 공모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도 빠져나갈 수 없게 그렇게 얽어매는 거죠. 한국에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뇌물이라는 거, 떡값이라는 거. 그렇죠? 주고 반드시 치부책에 남깁니다. 안 남기면 안 되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분명히 표현을 하게 하죠. 이것처럼 지금 공모를 해서 주인의 소유를 두 배로 손해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와 같은 행태가, 이 불의한 청지기가 보인 행태가 지혜로운 모습처럼 그 시대에는 보인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은 그가 지혜로웠다는 게 아니라 그 시대, 즉 이 세상의 논리가 그처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는,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이루는 것들이 지혜로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의 타락한 지식 혹은 지혜의 눈으로 볼 때에 그들의 행위는 너무도 지혜로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8절 하반절에 보면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타락한 지혜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빛의 자녀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내용을 오늘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즉 세상의 왜곡되고 타락한 지혜라고 하는 내용으로 삶을 살아가지 말고 세상 속에서 주어진 여러분들의 모든 내용들을 옳고 바르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감당하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크고 귀하고 여러분들의 것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실하게 일을 감당하지 않고 오늘 불의한 청지기처럼 주인의 마음과 주인의 소유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임의로 내 마음대로 활용하고 사용해서 내 목적, 내 이름, 내 것만 남기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좀 더 정직하고 성실하게 이 세상 속에서 그 일들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만 그 마지막 때의 심판대 앞에서 바르게 세움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곧 성실하고 정직하게 세상에 주어진 우리의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성실하게 일들을 감당하고 최선을 다해 그들을 감당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동등하거나 하나님을 섬기는 일보다 우위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아래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다 밑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이 집주인이, 집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비록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세상 일들을 감당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동등시 되거나 혹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보다 우위에 가 있다면 그런 일은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종속적으로 다 들어와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바리새인들이 비웃는 겁니다. 이 비웃음의 모습은 바리새인들 마음속에는 세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시각, 그들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거였던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고 자기 자신의 목표를 위하여 종교적인 활동들을 감당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그들이 비웃은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14절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던 예수님을 향하여 비난과 조소, 비아냥으로 반응했던 것은 그들이 재물을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재물을 좋아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단순히 금은 돈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것으로 대변되는 세상의 일들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요구하는 예수님을 향하여 비난과 조소, 비아냥으로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는 겁니다. 자신들의 생각을 관철시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사람들에게 심어주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아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라. 결국 세상 속에서 너희들이 꿈꾸고 목적하는 삶의 목적지가 결국 너희들 이름을 내기 위한 것인데 그것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높임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목적이 자기 자신에게 있는 거죠.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다면, 주인의 소유에 대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었다면 이 무의로 그렇게 재산을 허비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무의로 빚진 자들의 빚을 탕감시켜 그 주인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혹은 주인의 소유를 더 손해나게 만들 수는 없을 겁니다. 그 청지기의 마음에는 뭐만 있는 겁니까? 자기 자신밖에 없죠. 자기 자신의 미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어떤 마음을 갖든 주인의 상태가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는 겁니다. 내 목적만 이루는 거죠. 이게 바로 세상이 돌아가는 삶의 원리고 세상에서 지혜롭다라고 말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오늘 바리새인들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여기서 말하는 이 바리새인들은 이미 15장 2절에서 등장했던 그 예수님께로 가는 죄인들과 세린들을 향해서 비난 섞인 불평과 불만을 토로했던 그 사람들입니다. 15장 1절 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결국 예수님을 향해서 즉 죄를 사함받고 영원한 은혜를 동참하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 하나님 앞에 달려나오는 그들을 향하여 불평과 불만을 토로했던 그 바리새인들,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향하여 비난을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 반응이 비아냥과 비난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동안 했던 모든 비유는 바리새인들 들으라고 한 겁니다. 잃은 양의 비유, 잃은 은전에 관한 비유, 잃은 아들에 관한 비유, 그리고 불의한 청지기에 관한 비유, 이 모든 것들은 바리새인들 그들을 고치기 위한 예수님의 일하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1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이 모든 것들은 15장 3절부터 진행됐던 모든 내용들을 듣고 결론적으로 내리는 평가죠. 못 받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갈 길 가겠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내 삶의 목적이기 때문이죠. 내 삶의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바리새인들은 이른 아들의 비유에 등장하는 그 탕자처럼 아버지의 소유를 받았고 아버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창기들과 함께 다 탕진해버렸죠. 불의한 청지기처럼 주인에게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 내용들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 손해만 만들어냈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모습이고 이게 예수님 오기 전에 하나님을 믿고 따랐던 그 히브리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 대표적인 모습이 바리새인으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삶의 관점이 바꾸어져서 더 이상 변할 수 없는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관점으로 진리를 선포하는 예수님도 바라보고 있고 그 관점으로 그 진리를 선포하는 예수님도 죄를 정하여 십자가에 달고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은 전개되면서 계속해서 증명을 합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의 이름만을 높이려 했던 그들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에 보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한다 라고 말합니다. 결국 구약의 율법의 내용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목적하심을 깨닫는 것은 요한의 때까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온 이후는 그것이 다르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즉 내가 오기 이전까지는 그렇게 율법을 주어 하나님의 목적한 바를 이루어 가시지만 이제 내가 와서는 그 목적한 바의 실체인 내가 와서는 하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식이 복음을 통하여 들어가게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 하나님을 섬기기에 앞장섰던 그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라고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적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은혜로 주어진다는 내용을 알지를 못합니다. 이들에게는 율법의 의의를 통하여 자기들의 의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종교적인 열심을 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 알 수 있듯이 율법은 우리에게 무거운 겁니다. 율법은 어느 누구도 지킬 수 없습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내용이지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보여주는 현실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 율법을 완성한 사람, 율법을 지킨 사람은 없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3장 20절에 가면 이 율법의 기능이 무엇인가를 우리 가운데 설명하는데 그것은 곧 죄를 깨닫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0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서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목적한 것은 우리의 죄를 깨달으라는 겁니다. 이게 진실한 거예요. 율법을 지킨 자들의 공통된 고백입니다.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구나.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게 뭐예요? 율법을 주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의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자기 자신을 포장해야 될까요? 얼마나 자기 자신을 사람들 앞에서 가리고 숨겨야 될까요? 이게 드러나지 않아야 되니. 그러니 예수님이 오셔서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속은 썩은 게 문드러져 있는데 겉으로만 근엄한 척, 겉으로만 직분을 받은 척 그렇게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질책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또 율법의 또 하나의 기능은 그렇게 죄를 깨달은 우리로 하여금 메시아로 인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3장 24절에서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 3장 24절에 보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24절 306쪽입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결국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여 율법을 이룰 수 없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은 바로 메시아에게로 우리를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어떤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율법의 의의를 내가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보라는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떠받들고 있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존경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존경과 떠받듦이 내가 의의를 이루고 있고 그 이룬 의의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지 않다는 거죠. 지금 마치 불의한 청지기처럼 그렇게 세상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임의로 감해 줄 수 있다고 사람들이 느끼게끔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재산을 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공범이 되는 겁니다. 공범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 나라를 막고 서서 너희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려고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자들도 못 들어가게 막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요? 파리새인들이. 지금 비아냥과 조선은 그리고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이 가는 것을 보고 불평불만을 토라놓는 것은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바리새인들에게는 더 이상 은혜가 아닙니다. 그들에게서 은혜는 의의를 이루어야만 삶을 통해 결과된 일들을 통하여 얻어지는 것이지 그냥 값없이 그냥 은혜로 용서함을 주는 그런 내용은 그들에게는 없었던 것이죠. 마치 둘째 아들이 모든 것들을 탕진하고 돌아왔을 때 그 아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서라는 그 아버지의 마음은 바리새인들에게는 없습니다. 그 아들은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 아들이 용서받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불평하는 겁니다. 지금 이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요한의 때까지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났지만 이제 내가 온 이후로는 내가 선포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통하여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 너희들이 추구하고 있는 삶의 인간적인 의의는 멈추라는 겁니다. 왜곡된 형태로 많은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왜곡된 형태로 많은 사람들에게 짐을 지우는 그와 같은 병폐, 잘못된 일들은 멈추라는 겁니다. 사실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 굉장한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마지막 절에 이혼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한번 본문을 보세요. 오늘 1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추구했던 율법의 한 형태인 이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바리새인들은 크게 두 파로 나눠집니다. 강경한 율법주의파가 있었고 온건한 율법주의파가 있었어요. 샴마이파라는 파가 있고 힐렐이라는 파가 있어요. 근데 온건한 파였던 이 힐렐 그래도 온건합니다. 율법을 조금 온건하게 지키는 이 파. 이 파에서 이혼에 대한 규정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여자분들은 굉장히 상처받을지도 모르겠어요. 이혼을 이렇게 할 수 있답니다. 남편이 아침에 잠자리에서 눈을 떴는데 옆을 쳐다보니까 아내 얼굴이 안 이뻐 보여요. 그러면 이혼할 수 있습니다. 둘이 길을 가다가 맞은편에서 오는 어떤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가 자기 아내보다 더 이뻐 보입니다. 그러면 이혼할 수 있습니다. 하자가 없어요. 밥을 먹는데 국이 조금 싱거워요. 혹은 짭니다. 혹은 맛이 없습니다. 이러면 이혼할 수 있습니다. 아, 어디 그런 게 있냐?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 당시가. 그러니까 이혼에 대한 규례가 그렇게 온건한 율법을 지키는 그들에게도 그렇게 있다면 강경하게 율법을 지켰던 사람들에게는 어땠을까요? 말 그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삶의 내용이나 모습을 보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 어디에도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 율법을 목적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없습니다. 그냥 자기만 있는 거예요. 마치 불의한 청지기처럼 주인의 마음은 없어요. 자기만 있습니다. 의로움, 공의, 선 그런 거 없습니다. 내게 유익이 되나 안 되나요? 그것만이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 그래 했다가는 큰일 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선포된 복음을 통하여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죄를 인정하고 죄에 대해서 스스로 절감하는 마음이 있다면 무조건 용서되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들어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 은혜를 깨닫지 못했다면 반드시 그것을 깨달아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 역시 죄로 똘똘 뭉쳐져 있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외형적으로야 사람들에게 표가 안 나서 그렇게 떳떳해 보이고 좀 나아 보이지만 여전히 마음 안에 있는 죄악들,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불충스러운 많은 모습들, 그거 용서함 받기 전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그 마음속에 느껴야만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너희들이 취하는 이 죄인들과 세리들이 나에게 오는 이 모습을 보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감사하는 자세, 잃었던 아이들이 돌아와 잔치를 벼르자라는 그 자리에서 어느 누구보다 기뻐하고 어느 누구보다 감사해야 될 그 자세, 그 자세가 없으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고 그게 복음 받은 자의 자세라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은혜를 받은 자들은 구약의 율법의 내용을 완전히 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복음 하나 잡고 아 예수를 믿으면 되는구나 그리고 나서는 내 마음대로 살까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6절 하반절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부터는, 즉 요한의 때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한다라고 말하면서 17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니라. 천국을 들어가는 은혜를 경험한 자에게 율법이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강조하여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으죠? 아이 그렇잖아요. 여적지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 뜬금없이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라도 버려질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은 왠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통하여 은혜를 경험한 자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원리가 율법과 같은 내용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이 이제는 바리새인들이 추구했던 그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행하는 목적이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한 것이었고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어요. 그것을 위하여 스스로 만들어낸 틀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자기를 몰아넣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복음을 통하여 구원을 경험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이 율법에 대한 내용을 강조하는 내용은 아마도 시편 1편이 가장 적절하게 이해가 될 겁니다. 시편 1편을 한번 가보세요. 시편 1편에 가면 복 있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물론 그 반대되는 사람은 악인들입니다. 세상에는 이 두 부류밖에 없는데 오늘 복 있는 사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그냥 신약과 구약을 나누어서 그 율법을 말하는 게 아니라 복을 얻은 자들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면 복을 얻는 게 아니고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이미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수단이 아니고 결과라는 겁니다. 즉 여호와의 율법이 내 생에 있어서 기쁨이고 감사고 그 율법을 지켜나가는 것이 내 안에 참 기쁨이라면 이미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고 그렇게 들어갈 수도 없고 그럴 사람도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가 있다면 그 은혜와 복이 율법을 묵상하고 그 율법을 지켜나가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체험한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모습이라는 겁니다. 어쩌면 바리새인의 모습과 예수님이 말하는 모습이 똑같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표가 안 나요. 저 사람이 지금 무엇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표가 안 나요. 저도 모릅니다. 저 사람이 지금 무슨 목적으로 저렇게 헌신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시죠. 모습은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하는 이야기나 바리새인들이 하는 이야기나 똑같을 수 있어요. 현상적으로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16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6장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속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 너희들 지금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하여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믿음이라면 당신밖에 없습니다라고 사람들로부터 추앙받지만 그 마음속에 있는 모든 내용은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왜 그 일을 하고 있는지, 무엇이 목적인지, 하나님이 목적인지 아니면 내 이름 석자가 목적인지,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인지 아니면 내 이익이 목적인지 하나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상황을 알고 계세요. 우리 각자는 모릅니다. 저 사람이 왜 그 일을 하는지. 단지 소망하고 희망하기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라고 그렇게 믿음을 갖고 그렇게 대해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죠. 왜 그 일을 하는지. 이게 내 이름을 내기 위한 건지 내 이익을 위한 건지 아니면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건지. 우리 모두가 바리새인의 시각을 교정하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런 시각을 교정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향하는 우리의 눈을 하늘로 향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로 고정합니다. 그 교정이 되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일이 아무리 유명한 일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거룩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 일을 받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내어맡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변화시켜 나가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안 될 일 없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놓으시면서 그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그 일로 만들어 가십니다.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세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세요. 그러면 됩니다. 타협하지 마세요.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음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생이 유지되고 있음을, 그래서 그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일들을 성실히 감당하시고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의 생에 유일한 목표, 유일한 목적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은총, 사랑을 감사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왜곡된 시각으로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길 소원합니다. 지나온 삶의 과정이 그러한 삶의 과정의 연속은 아니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삶의 환경, 너무도 오랫동안 습관처럼 되어버린 나의 신앙의 모습,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눈을 세상에서 하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람들을 바라보는 나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님만을 향할 수 있도록, 그 주님 때문에 기쁨이 있고 그 주님 때문에 감사가 있고 그 주님 때문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께서 은혜와 은총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